see my dragon lady.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복음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좀 배경적인 얘기 시작으로 할게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초막절이라는 축제는 우리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3대 순례 축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파스카, 또 하나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축제는 좀 어렵지만 히브리 말로 스코치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 또는 텐트와 같은 안식처를 말합니다. 수확을 끝낸 농부들이 이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좀 비슷하게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장 풍성한 농사의 결실로 가을에 크게 지내는 축제입니다. 훗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는 축제로 되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기리는 의미가 되었고 나중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엄한 축제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나며 지낼 때 하느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이끄신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초막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시죠.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해요.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 때로는 우리의 알미, 진리를 그 누군가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데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각자의 알미, 그분이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오심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또 사순의 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암마저도 그분께 봉헌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란 죄와 악의 상태로부터 은총과 선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느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회개함으로써 죄와 악의 세력 속에 물들어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인간은 죄 속에 살면서 불안하고 비겁하고 추락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의 비겁함, 이기심의 잘못을 뉘우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소후 출판사에서 펴낸 권남희 작가의 책 이제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다에서 세상을 건너는 법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남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길을 건넌다. 빨간 불을 상관하지 않는 듯 태연하다. 다행히 동네 입구라 차들이 많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는 없지만 지켜보는 내내 불안하다. 빨간 신호에 굳이 길을 건너는 이유는 뭘까? 어느 날인가 몸집이 작은 까치가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깡총거리며 차도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의 날개가 있으니 푸드득 날아가면 될 일 아닌가. 어떻게 날지를 않고 깡총걸음으로 건너기를 시도하나. 먹이를 발견한 걸까 신기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까치가 깨악 소리를 지르면서 휙 날아들어 작은 까치를 치고 날아가 길가 나뭇가지에 앉은 채 연신 비명을 질렀다. 아파트 단지 입구 건널목에는 다시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나도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면서 그때까지 반도 가지 못한 그를 돌아본다. 중풍 후유증을 앓는 환자처럼 표정이 일그러졌고 행동은 굼뜨다. 아차 싶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반을 건너고 나머지를 건너는 것이리라. 큰 길도 아닌 아파트 입구인데 신호가 짧다. 겨우 20초라니. 평범한 사람도 뛰다시피 가야 하는 거리다. 내가 사는 집 앞이라 해도 길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조심스럽다. 왼쪽 다리가 없어 의족을 끼우고 기웃뚱 기웃뚱 걸었던 나의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오는 동네 건널목에서 과속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채 돌아가셨다. 신호등이 짧은 건널목 앞에서 아버지는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수없이 망설였을 것이다. 보행자용 신호로 바뀌었다고 그 길이 안전한 내 길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도 신호가 바뀌기도 전부터 옆구리에서 기다리는 차는 곧장 달려들 기세이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한 소년이 달려나가고 유치원생은 해맑은 얼굴로 팔을 들어 자동차에 신호를 보낸다. 한쪽에는 사망사고 지점 표시가 있어도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은 지나치는 바람같이 무심할 뿐이다. 조끼 입고 신발 신은 반려동물도 신호등 따라 조신하게 건네는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길들이 자기 편이라 여기며 몸을 던지는 시간을 만난다.
합창단이 피아노와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 스테빈스 작곡의 사랑의 송가 내용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내용이죠. 인천 소명여중 세라핌 합창단의 목소리입니다.
마음이
세바스찬 바흐의 3일체 대축기를 위한 칸타타에는 첫 번째 합창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하나님 나의 빛이신 분이여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독일의 텍스트로 연주하게 되죠. 미넨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칼리히터의 지휘로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메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18일 현지 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레오 14세 관련 서적 발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멈추라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긴장, 고조, 위험이 눈앞에 와 있다며 그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외교와 대화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이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는 지난 4일 미국 이스라엘이 예방적 공격이라는 미명하에 국제법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원은 교황청의 외교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부서로 국무원장은 교황에 이어 두 번째로 서열이 높습니다. 교황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로 여러 차례 반전 메시지를 내며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의 전 부인이 제기한 주장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정치적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장은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형태로 올라왔다가 삭제됐지만 캡처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며 수십만 명이 이를 접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게시글 삭제 이후에도 확산이 계속되자 법률 자문을 구했지만 전 부인이 원 게시글 자체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재유포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삭제된 게시글이라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관련 대책을 긴급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5월 예산안 이전 시행을 목표로 수준 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의 원칙으로 신속성, 정밀성, 일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광범위한 재정 투입이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보다 선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연료세 일괄 인하와 같은 보편적 조치는 배제됐으며 근로 가구 중심의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 포 패밀리즈 세제 혜택을 활용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으며 모든 국민의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표 IT 기업 제로의 창업자인 로드로이 경영이 2026년 올해의 뉴질랜드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루리 경은 2006년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제로를 공동 창업해 글로벌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그가 소규모 기업의 운영 방식을 혁신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창업가 지원과 국가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뉴질랜드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와 혁신 투자, 지역 사회 발전 활용에도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미디어 창업가 루시 블레이 키스턴은 다양한 분야 인물들로 올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뉴질랜드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뉴질랜드 전직 경찰 부청장 제본 맥스키밍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 정보 유출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키밍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에서 경찰 내부 정보가 고의적이고 정교하게 유출돼 자신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장은 그의 업무용 기기에서 발견된 불법 자료와 관련한 보도 제한을 막기 위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스키빙은 자신이 부당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뉴질랜드 경찰 고위 측의 부적절한 대응과 조직 문화 문제를 드러낸 대형 스캔들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관련 의혹과 내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와 개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주장은 사건의 책임과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홀리 축제 공연을 위해 입국한 인도인 공연자 일부가 비자 만료 후 행방이 모여내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문화 대표단 형태로 입국했으며 일부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총영사관은 이들이 사원이나 외교 공관 등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이 중개업자 등에 의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당국은 현재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을 추적 중이며 사건은 비자 심사 과정과 행사 주최 측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이민 제도의 관리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관련 절차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소폭 성장세를 보였지만 실제 체감 회복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0.2% 증가하며 3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 예상치인 0.5%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실업 증가를 멈추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향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업 투자 위축과 가계 소비 감소, 수출 둔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성장 속도 둔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당분간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 뉴질랜드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즉각적인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지목하며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리터당 4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은 운송비 증가로 이어져 식료품과 의류, 건축 자재 등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을 위해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반면 소비는 위축되면서 가게는 외식과 여행 등 지출을 줄이고 저가 상품으로 소비를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경제 회복을 늦추는 또 하나의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형 가스전 공격 이후 휘발유 가격이 전망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자동차 협회는 이번 공격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향후 유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 정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뿐 아니라 물류와 유통, 생활비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됩니다. 세금 체납 시 벌금 피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들이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조기에 연락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할 경우 벌금이나 이자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게 유연한 대응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지밭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카톨릭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찰관이자 경찰인재개발원의 학교폭력 소년범 담임교수이신 서민수 교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경찰관들과 그 다음에 경찰대학생들 이런 경찰 관련된 분들을 교육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 요원입니다. 네, 현재 신분은 또 경찰관입니다.
네, 요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분의 좀 느낌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경찰대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찰 시험 봐가지고 네.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또 그 교육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경찰 기관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교육 네. 기관이 네네. 이제 중앙경찰학교라고 해서 충주에 있는 건 신임 경찰관들 교육하는
거고. 아, 네네네.
경찰 인재개발원은 원래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성 경찰관들 이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곳이고 이제 경찰대학교는 경찰 대학생 신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그러면 천상 그 약간 직업이긴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경찰 대학생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성이 네.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경험치가 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왜냐면은 현장에서 그래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장에 이제 밝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입들은 이제 알려준 대로 하기 때문에 저런 거보다라고 끝나지만 이제 경험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건 어떡합니까? 저건 어떡합니까? 라는 것도 얘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그 송곳 같은 질문들이 좀 많죠.
네. 네,
왜냐면 현장은 사실은 같은 똑같은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차원 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교수위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결국 도움을 줘야 그렇죠. 현장 경찰관들이 또 시민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조금 더 연구량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저 이쪽 그 일하신 지가
네.
개발원에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5년 하고 네. 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년째 교육하고 연구를 같이 하고
지금
있죠.
보시기에는 지금 네. 뭐 대표 학교 쪽 그러니까 청소년들처럼 네. 많이 하시는데 초기에 내가 그 학교 담당 경찰관 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분들 보니까
그렇죠.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경찰관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청소년 뭐 문화 동아리도 10년째 운영을 했지만
네네네.
사실은 1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비교를 하면 사실은 이건 실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는 한 두세 살 정도 더 나이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고.
올라갔다. 거기서 수준이라는 건 어떤
예를 들면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보통의 평균 수준이라면 지금은 10년 지난 이 아이들 똑같은 고등학교 1학년을 보더라도 맞아. 마치 고등학교 3학년을 대하는 듯한.
그러니까 네, 지적 능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학습 능력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과 지금의 인프라 자체가 너무
그렇죠.
달라졌고.
또 뭐 접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 더 많고.
거기에 또 인식이라든지 감수성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범죄 통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학교폭력 통계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덩치가 커졌고 성격은 조금 더 날카로워졌죠.
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보다 현재 청소년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일반 범죄에서 디지털 범죄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아.
그럼 이 디지털 범죄가 작은 수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일반 기성 일반적인 이전의 범죄보다 디지털 범죄가 사실은 그 형태가 더 많아졌고 그 수치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또 주목할 건 디지털 범죄는 10대에게 좀 맞춰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 청소년 세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범죄에 노출될 특히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그 연령대를 보면 주로 10대, 20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단 뭐 제가 그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사기 같은 것도 가능하겠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도박이나
인터넷 사기,
예.
그다음에 뭐 인터넷 도박.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마약까지 들어오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도 큰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저, 어떻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당 부분이 한 20대나 좀 위에서.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 인터넷 환경에서 더 뭐 핸드폰이라고 뭐 보급된 지 꽤 됐긴 했지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뭔가가 특별히 접근하는 것 자체가 10대들이 더 수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쥐고 있고
그렇죠.
3시간 반 이상을 SNS를 하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 안에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 공간 안에 자체가 국경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통제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차라리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눈에 보이니까
발견되면 바로 그렇죠. 지적이 가능하니까
바로 범죄가 뭐 어떤 수 있는데 요새는 또 핸드폰으로 말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학습도 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학습에는 범죄 학습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인 학습으로
그렇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나 뭐 무슨 공부해라고 하면 부모님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는 또 미안한 죄송한 얘기지만 속이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늘면 그래도 뭔가 뭐 통제가 된다고 했지만 요새 그런 것들 뭐
그렇습니다.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부분 그러면서도 이제 부모님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 모든 아이들이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디지털은 항상 특히 사물과 상황에서 양면성은 있는 법인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뚜렷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하나로 어떤 아이들은 인강을 듣고 영어 학습을 하고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지들끼리 생중계를 켜놓고 자율학습을 하면서 누가 오래 공부하나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네.
항상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일부 소수 아이들은 이거를 조금은 유별나게 조금은 나쁘게 쓰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20% 정도 되는 아이들의 그 비중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아주 영향으로 주는 어떤 그런 비율로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통제하기 또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만일에 걱정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 하시지만 그 부모님한테 팁을 준다고 그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스마트폰을 안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싸움이다 이제. 근데 이제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졌기 때문에 네. 이미 졌기 때문에 디지털 원칙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부모가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의 개념.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집에서 이해하려면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통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특히 요즘 아이들은 SNS를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스마트폰 금지법이 만들어진 데가 지금 호주가 16세 미만은 스마트폰을 못 쓰게 만들었고
네네.
곧 바로 이어서 프랑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이나 소년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SNS를 지금 금지법 시켰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조만간 스마트폰까지 금지시키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사고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 중에
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SNS. 초등학생들은 틱톡은 무조건 하고
그렇죠.
중고등학생은 무조건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은 기본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연구 보고서라든지 보면 아이들의 사고나 행동에 큰 영향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나쁘게.
그렇죠.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이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이 통제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통제가 정말 답인가라고 하게 되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애당초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사실 우리가 뭐 흔히 많이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아이를 밥을 먹여놓고 부모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아이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부모는 밥을 먹고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유롭고 싶으니까 그렇게 핸드폰을 뭐 선생님이 이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기 쉽잖아요.
네.
줬는데 그렇게 노출된 아이한테 갑자기 야 너 내가 통제할 거야
그렇죠.
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걸려지지 않는 너무 부모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약간 공평하다 못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발끈하게 되고 또 저항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해법은 못 찾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만 안 좋아지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많이 그 이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 바구니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021년도 2년도 통틀어 가지고 미국의 아마존 마켓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생활용품 중에 가정 생활용품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렸던 게 스마트폰 금고였어요.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스마트폰 금고에 넣는 게 아니라
부모도
어느 정도 일정이 되면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행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타협의
동참.
개념이고 동참에 대한 게 동의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만들어져 있는 가정과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나 사고 역발상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내가 그렇게 통제적인 삶을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아이는 보이는 거는 그냥 같은 급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어린이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 씨 나도 그거 그러셔야 될
그렇죠.
거야라고 네. 하는 얘기가 참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돼 버려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아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크고 싶은 아이를 하려고 양육을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거기에 본인도 동참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쉽지 않은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이 세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대와 지금 부모 세대를 부모님들은 같이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때도 그랬어라는 좀 이상한 워딩.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빠 때도 그랬어라고 하지만 아빠 때 그랬던 것과 지금 나와는 격차가 너무 많이
너무 크죠.
크다는 건데 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하고는 너무 많은 초격차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고 이 부분의 세대의 특징을 좀 이해하면 지금 세대에서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 균형이죠.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동참해줘야 되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지금 제가 어른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어른 그 흔히 말해서 어른 세대도 그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이 맞아요. 적지 않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라고 하기에는 요새 누가 전화 걸어서 음식 시켜 먹습니까? 핸드폰을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핸드폰을 애당초에 시켜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빠랑 달라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이게 문화라는 것 자체가 같이 와야 되는데 맞죠. 내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보려고 한다면
그렇죠.
사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학부모 강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애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럼 밥 먹으라고 멱살을 자꾸 끌고 나와야 될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틈만 나면 게임하고 그럼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머님 집에 자녀만 그렇게 게임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빠져 있을까요? 라고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 게임에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때 일부적으로 아이들이 빠져 있을 때는 문제였는데 이건 하나의 문화로 봐주자는 거예요, 지금. 문화로 봐주면 비난할 것도 비난을 못 해요. 타협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이게 문제였다면 이게 게임이 도박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도박은 문제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화거든요. 문화는 알약이 없어요.
네.
문화는 철저하게 이 문화를 수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다시 말하면 게임을 많이 못하게 부모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붙여서 다른 것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걸 많은 아이들 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이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아이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요새 사실. 사실 요새 단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옛날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게는 옛날에는 공부를 좀 더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고 치면 요새 애들은 학원을 가는 이유가 친구 만나려고 학원을 그렇지. 가니까 벌써 학원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애들이 또 만나게 되고 어울리게 되는 것도 있다고 그렇지. 한다고 한다면 사실 엄마 눈에 게임이 싫은 거지.
그렇죠.
그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세대에서는 게임은
그렇지.
오락실 개념이고
그렇죠.
시간을 때우는 개념이고 그렇죠. 허비하는 개념으로 보였지만 지금 아이들 세대에는 이건 레저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놀이에요. 우리 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때에는 아이들이 뭔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자고 하면 필드가 많았지만 지금은 학교 방과 후에 친구야 놀러 가자라고 딱 하면 필드가 없어요.
그렇죠.
나가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은 변명거리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공간 안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부모님들이 수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스마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얘기부터 스마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청소년 범죄라는 것을 볼 때에 부모가 싫어서 범죄를 만드는 건지 그 자체가 원래 범죄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할 때 과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 있는 것을 범죄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좀 필요해야지 네. 우리가 그 어쩌면 개선의 여지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한철이 분입니다. 슈퍼스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 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실 청소년 범죄 얘기를 하다가 스마트폰 얘기가 났는데 사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아이들이 범죄라고 해서 물론 접근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다 보니 범죄가 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라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술을 장착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속성 중에 무모한 자신감도 되게 많고 그리고 기존의 옳고 그름을 따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겠지라고 접근하는 사례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범죄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나중에 자신의 행동이 자기하고 자기 본의하고는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부터 아이들도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범죄자들은 놀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저질러놓고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이들 느끼는 이제 요게 요즘에 말하는 어떤 폭력이나 범죄 자체가 요즘 장난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프랭크 문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학교 폭력도 지금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때리고
그렇죠.
욕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너 왜 때렸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장난인데요? 재미인데요? 아니면 그냥요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사이버 폭력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범죄도 마찬가지고 너 왜 저기 딥페이크 만들어가지고 그 나쁜 짓을 그렇게 한 거야라고 하면 그게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이거 잘 만드니까 친구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접근한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뭔가를 했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아이들한테 더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거는 도덕이나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를 먼저 잡고 행위를 이뤄내는데 행위를 하고 나서 왜 그랬지?
맞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뭔가 앞뒤가 바뀌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 윤리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 예절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학교에서조차도 지금 이게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신앙이라든지
네.
종교 기관에서밖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그나마도 제가 알고 있는 통계를 보면 종교를 가지는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표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도 제가 최근에 좀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우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교육기관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경찰이나 그다음에 복지기관 이런 쪽에서 먼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좀 있지만 뭐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다음에 예산도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기간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금 딜레이 되는 면은 있지만 안타깝죠. 원래 이게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기본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럼 보시기에는 만일에 지금 이게 경찰 강의도 하시니까 일선 있는 분들도 만나고 하니까 만일에 지금 현재 사회에 그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같습니까?
사람 교육이죠.
사람 교육.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는 전인 교육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윤리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제일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 어떤 그런 문제 행동 여기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폭력이 너무 장난스럽게 바뀌고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가해 이유가 없는 일명 가해 이유가 부재인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건 성범죄예요. 성범죄가 뭐냐면 전통적인 성범죄는 뭐였냐면 성적 목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터치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거를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디지털 범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성범죄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비성적 목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내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진 게 괘씸하니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리벤지로 만들고 친구들에게 서열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장난으로 만들고 이게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돈의 판매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비성적 목적의 성범죄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거예요. 그럼 이게 근본적인 건 뭐냐? 사람 교육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그렇죠. 보면 비성적 목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해 이유가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타인이 나 아닌 존재를 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타인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점점 좀 이상하게 사라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에서는 너무 이기주의가 심해서 팽배해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덕을 잘했을 때 아이들이 얻는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라고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제가 또 횡단보도를 잘 건너고 못 건너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빨리 건너가면 제가 더 빨리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면 이걸 어디서부터 교육을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인 거죠. 학교는 사회는 이걸 내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학교나 가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리의 공백이 네.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고 네. 이게 지금 사회 기능에서 뭔가 큰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대한민국에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이익이란 면에서 볼 때에 너무 꽂혀 있는 느낌. 이걸 했을 때 뭔가를 베네핏을 얻겠나. 뭐 이런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인 그 아이들이 왜 저러나라고 보면 또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그 원칙대로 잘 지켰던 분들이 뭐. 잘 된다는 말 표현이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 돼버렸는데 왜냐면 잘 된다는 게 사람마다 좀 관점이 좀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게 맞다의 개념으로 가면 그거로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답답해? 이런 반응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이 사회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애들하고 좀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그 아이가 그 친구 때리는 그 강도로 자기가 맞으면 이렇게 아파요?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게 아, 네가 때린 게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뭔가가 지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걸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불행한 세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천년 가까이 걸렸죠.
네.
예, 뭐 통일신라부터 시작해서 이상 걸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사회가 됐죠.
네.
그런데 디지털 사회는 고작 지금 한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직도 디지털 사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건 정확한 법률이 있을 수도 없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우리 애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놓치 보면 너무 안타깝죠. 뭔가 사회라는 게 딱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아이를 초청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그건 사회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놓치 보면 좀 희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 아이들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하필이면.
네.
어른들이 약간 뭔가 좀 경험을 보고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른들이 보고 나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벌써 보편화가 돼버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이제 디지털의 힘이었죠. 왜냐, 그치.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술을 마시고 뭔 이야기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뭐 고수도비라든지 이런 뭐 도박을 해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가 생기고 SNS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우리가 꼭, 우리 아이들이 꼭 보지 않아도 될 어른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사회가 내려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댓글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리정돈이 좀 안 돼 있어요. 이걸 교육부가 할까요? 경찰청이 할까요? 이게 법원이 할까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어요. 아직도 법원 만들어지고 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결국 그럼 누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가족이죠.
사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긴 한데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면 지금 얘기 맨 마지막에 가족 얘기하시면서 제가 조금 화제를 돌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이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활동하시는 것 중에 청바지라는 것을 활동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전에
네. 네.
청바지라는 게 뭡니까?
큰아들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면서 다 하고 났더니 결국엔 내 돈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한 몇천 명이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진 건 이제 큰아들이 사춘기를 좀 호되게 겪으면서 아이 큰아이에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아리 자체가 없다라는 걸 인터넷을 뒤지면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원래 수사 전문가였는데 이제 큰 아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지구대라고 하는 그 파출소에 가서 이제 순찰 이것도 아니고 행정은 6시 되면 땅 한대 퇴근하거든요. 네. 주말에 주말도 쉴 수 있고 당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지나가는 이제 이거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붙잡아가지고 아저씨가 이런 거 만들면 한번 해볼래?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 애한테 그냥
네, 붙잡아서 잡아오르고. 아저씨가 이런 거 만들어서 너희들을
경찰이어서 겁먹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좀 설명을 했죠. 아저씨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많은 활동을 할 나이인데 시기인데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가 없어서 아저씨가 이런 거 좀 만들어서 너희들 활동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한번 이런 거 만들면 할래?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인근에 있는 고등학생 한 20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벌써 10년 동안 하게 됐고 행사를 따지면 1년에 거의 한 10번 정도 자체 활동을 했었으니까
뭐합니까?
뭐 3.1절 날 이제 3.1절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 퍼포먼스를 해요. 뭐 영화를 3.1절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애국 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4월 월마다 있어요. 4월 달에는 이제 학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범죄 예방 캠페인 해 가지고 한 200명 모여서 이렇게 시내를 돌면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또 퍼포먼스를 또 만들고
이건 지금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딴 데도 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봉사 점수 준다.
그렇죠.
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동원 인력처럼
그렇죠.
한 거였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그건 아이들이 자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걸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어떻게 1년에 200명 가까이 되는 고등학생들을 그것도 10번 정도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제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3.1절인데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3.1절인데 대장님. 3.1절에 만난 우리 태극기 들고 한번 이렇게 캠페인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을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희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줘.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면 대장님이 그 뭐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준비해 줄게.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행사는 다 아이들의 의견에서.
일단은 판만 깔아주시는군요.
그렇죠. 무대만 그리고 깔아주고.
그리고 깔아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의견 내서.
대신에 제가. 단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아이들이 되게 건전한 얘기만 했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찰관이.
아, 경찰관이. 근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살고 될지 몰랐으긴 근데 했지만.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단 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잘했던 건 아이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하거나 제 의견을 달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1절 날 됐을 때 야, 너희들 어떻게, 뭐, 의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랬더니, 대장님, 3.1절 날 마침 CGV에서 3.1절 영화를 하네요? 다 같이 이걸 보면서 애국심을 기르면 어떨까요?
애국심을 기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딱 결론이 나왔죠.
네.
그럼 뭐가 필요해? 영화 티켓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CGV를 제가 이 동아리 때문에 CGV 두 번, 롯데시네마 두 번 대관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빌려서.
그 비용은 이제 본인.
예,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낼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돈을, 엉뚱한 데 쓰냐. 차라리 그 돈이면 더 어려운 친구에게 더 가성비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데 쓰냐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몸이 불편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범죄 피해를 입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청바지를 운영했던 건 반에서 10등인데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반에서 15등인데 왜 자존감이 없지 아이들이? 왜 대한민국 학교에서 1, 2, 3등이 돼야 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 이런 액티비티한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들을 조금은 펼쳐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결국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20대로 진입을 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당당했으면 좋겠고, 실패를 보더라도 조금은 뭐라 그러지? 풀이 죽지 않고 다시 회복력이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CGV 한 권 빌리면 보통 한 150만 하거든요. 그러면 150만 아깝죠. 어떻게 썼느냐 따라서. 근데 저는 그 150만 원이지만 그 안에 한 200명, 250명 가까이 되는 고등학생들이 그 영화를 보고 지들끼리 기획을 하고 지들끼리 인솔을 해서 지들끼리 안전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좋은 영화를 보고 갔다라는 건, 그건 생각보다 많은 자욱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이제 범죄나 그 뭐지 뭐 게임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연결을 해보게 되면 애들도 그걸 하고 싶은데 막상 그런 장이 없으니 맞죠. 결국은 장은 마련해주지 않고 맞죠.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게임을 하는, 여기에 애들이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애들이 이제 게임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 대신에 할 거를 만들어주면 그치. 변화가 된다는 것을 직접 실천해 보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나이 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큰 아들이 벌써 이제 30살이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너희들은 왜 대장님이 나이가 꽤 많은데 왜 대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참 이렇게 동참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대장님한테, 이제 대장님은 뭐 다른 어른들은 없는데 이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게 뭐냐면 그 리액션이 있대요.
아, 리액션?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가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사회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돌아온 피드백이 없대요.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거나 뭔가 특출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뭔가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물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지만, 근데 가정에서나 메시지 있는 거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리액션을 안 해주고 피드백을 안 해주고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겠지만,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디지털 범죄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른들이 만들고 세상에 애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한 거여서 당연히 거기서 적응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아까
그게 맞네요.
1등, 2등, 3등이면 그건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세상을 어른한테 피력해봤자 어른들은 그걸 세상으로 보지 않아버리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은 결국은 뭐 디지털에 더 빠져버리거나 엉뚱한 데 가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뭐 나름대로 조금 해도 자존감이 없거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아이를 집어넣는 것이지 아이들이 뭔 세상을 만들고 싶지 듣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이 만든 또 슬픔일 수도 있겠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너희들 이런 날 왜 나와 여기? 게임하고 놀러 친구들께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주말에 나와서 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더 재밌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지만 재밌는 게 어른들은 아이들의 게임만 좋아하고 SNS만 좋아하고 이걸 무조건 요것만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것도 좋아하고 싶대요.
다른 거는 안 열어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소년범죄, 촉법소년을 갖다가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기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도대체 뭘 해주구나 하고 지금 책임을 요구하는 거냐. 그들이 범죄 못 저지르게 뭔가 활동하게 만들고 뭔가 보호받게 만들고 사회기능이 어느 정도 이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나서도 안 하면 야단을 칠 수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제도나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서 야단을 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야단을 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면, 걔네들이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촉법소년이 하는 게 어른들한테 배운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나이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를 배운 게 아니라 그거를 배워버렸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뭔가 배워야 될 것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지 못한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그래서 합니다. 좀 우리 서울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부탁을 드리면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우와 멋있다 너 리액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표현도 좀 해주고
혼내기만 하지.
네. 야 너 되게 근사하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친척이 방문하거나 또는 아빠 엄마의 친구가 방문해가지고 인사하면 이건 사회학습이 됐어요. 어른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이상의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친구끼리도 안 모이고 아빠 엄마끼리도 안 모여요. 아니, 그들도 바빠요.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그들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좋은 어른이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뭔가 등장해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긴 해요. 이게 그 가장 뭐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이래요.
그렇죠.
이 지역이 참 중요하대요. 아이의 성장에.
네.
그래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 떠나서 전체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왜 지역이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냐면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어른이 많은 사람, 많은 지역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어른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학습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범죄 활동, 이게 범죄 수사를 하거나 또는 이런 뭐 청소년 예방 활동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더러 없긴 해요. 왜냐하면 종교는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종교는 좋은 어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신부님도 만나고 수녀님도 만나고 또 같은 신도님들의 부모님들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말은 안 해줘도 제스처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를 툭 치기도 하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틀을 만들어놓고 좋은 아이라는 틀을 만들어놓고 그렇죠.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내가 또 그 틀 안에서의 모범이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사람은 또 없고
맞아요.
그러고 아이는 또 아이대로의 불만이 있고 서로 간에 무엇을 지금 주고 있는지가 우리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 조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 범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는 어른은 너는 진짜 어떻게 살고 있니?
맞아요.
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른은 또 어른이라고 애들 탓을 너 애들답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하면 사실 이게 서로 간에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어디 가서 뭐 얘기하거나 할 때 우리 사이가 점점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 탓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회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이 문제점도 드러날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 덧붙이면 그게 편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내 탓을 하는 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나 한쪽으로 맞추면 내가 고치기 나만 고치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젠 내가 만약에 인정을 해버려도 바뀌질 않아요. 그게 이용당하고. 오히려 그게 더 과장돼서 더 나쁘게 확산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그 청소년의 그 경찰관이 시작한 범죄 얘기를 하다가 점점 지나와서 결국은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어른의 문제로 치환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하는데 요새 좀 사실 바쁘시잖아요.
네,
뭐
맞아요.
청소년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가 안 일어나면 참 좋긴 하겠지만 뭐 제일 많이 일어난 일 중에 또 하나니까 그 일을 하시면서 좀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잘못 안전에 노출돼 버리면 사실은 회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의 문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범죄는 주로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주로 재산범죄 아니면 폭력범죄였기 때문에 그냥 반창고만 붙이고 뭐 간단하게 치료만 받으면 회복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많았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회복이 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 피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건 결국 내 자존감이라든지 내 명예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복제가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과 대화라든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범죄는 충분한 타협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공개적인 어떤 그런 소통 방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야 될 사람은 부모가 돼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친구가 제일 많고요. 부모 경찰에 신고를 해도 부모는 모르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좀 보여주거든요. 범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는 사실 이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요즘에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 소통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앉아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큰일 나요.
아, 네?
왜냐하면 길어지고 느려지고 복잡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짧고 빠르고 간편한 걸 좋아하는 네. 세대라 그냥 툭툭 대화법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툭 던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뭔가 책을 보고 있다가도 애가 들어오면 어 왔어? 오늘 어땠어?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하는 대화법이 낫지 뭔가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오늘 학교 어땠어? 이야기 좀 해봐라고 하면 아이들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건 문화예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막 뭔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애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공간 안에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랑 이야기해가지고 아빠랑 이야기해가지고
좋은 말 듣기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툭툭 대화법이라고 해서 조금 그냥 간헐적 대화 쉽게 말하면 카톡 하듯이 SNS 메신저 보내듯이 그렇게 아이들하고 자주 툭툭 던지면서 대화하는 게 그러면서 부모님이 좀 감지할 수 있는 요런 방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면 봉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봉사가 좀 좋다라는 걸 청바지 동아리 하면서 알게 됐어요. 봉사를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 두 아들이 안 좋은 일이 좀 안 생길 것 같고요.
타인을 대하는.
예, 약간 안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대신에 봉사는 좀 자기 능력에 맞는.
네네.
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그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청소년들을 내가 보호할 사람이란 나 자신 자체가 그걸 인식을 가지면 분명히 대하는 태도나 그 모습이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로 바뀌게 되고 그걸 받은 아이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또 보호할
SM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에너지시설 공격 우려 속에 국제유가가 19일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치과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보편적 치과 서비스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R&D에 총 110조 원 이상을 집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구경이 18일 현지 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레오 14세 관련 서적 발표 행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멈추라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덧붙였다고 그는 긴장 고조의 위험이 눈앞에 와 있다며 그들이 말하는 문제들은 외교와 대화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이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는 지난 4일 미국 이스라엘이 예방적 공격이라는 미명하에 국제법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무원은 교황청의 외교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부서로 국무원장은 교황에 이어 두 번째로 서열이 높습니다. 교황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로 여러 차례 반전 메시지를 내며 평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치과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보편적 치과 서비스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마오리 공동체에서 의료 적분성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치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책 변화 여부가 향후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퀸스타운에서 하우스 처리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측은 현재 상황에서 카와라우 강으로 오수를 방류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프라 문제로 하수 처리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강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단기적 조치일 뿐이라며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어헛 도심에서 진행 중인 도로 공사로 인해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은 매출이 최대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행자와 차량 유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상인들은 장기 공사로 인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장기적으로 도시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피해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인프라 개선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Z 보도에 따르면 2025년 3월 19일 진행된 단 45분짜리 장관회의가 수만 명 여성 노동자의 임금 형평성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뉴질랜드 이 회의에서는 정부 핵심 장관들이 참여했으며 약 18만 명 노동자의 미래 임금 구조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의 결과는 이후 Equal Pay Amendment Act 2025년 개정의 핵심 기반이 되었고 기존 법 아래에서 진행되던 간호사, 교사, 돌봄 노동자 등 여성 중심 직종 임금 형평성 청구권이 사실상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으로 확보된 문서에 따르면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수준보다 더 더 강하게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종으로 인정되는 기준 비율을 높이고 비교 대상 설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며 동일 청구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진행 중이었던 다수의 임금 형평성 청구가 중단되었고 노동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이 법 개정으로 30건 이상의 청구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성차별 사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비판 측에서는 이번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개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킨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짧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 뉴질랜드의 임금 형평성 제도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소득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 RNZ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 북부 마호랑이 강에서 발생한 대규모 하수 유출 사고는 여러 기술적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마호랑과 리버 독립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고장난 경보 시스템과 서지 보호 장치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하수 펌프장의 핵심 오버플로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는 2025년 10월 29일 오후 약 2시 30분경 발생됐으며 전력 서지 전기 충격 이후 펌프가 멈추면서 다량의 하수가 강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펌프 재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서지 보호 시스템 내부의 안전 릴레이가 서로 충돌하면서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운영기관인 워터케어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 결함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복합적 사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로 설치된 워크워스 스트리트 펌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하수 유출 중 하나로 평가되며 환경과 지역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오염으로 인해 굴 양식 업자들이 수확 제한과 경제적 피해를 겪는 등 지역 사회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장치의 실패와 시스템 설계 문제 그리고 대응 체계의 미미한 결합된 사례로 향후 인프라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슨의 전 부인이 제기한 주장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정치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장은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형태로 올라왔다가 삭제됐지만 캡처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며 수십만 명이 이를 재하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게시글 삭제 이후에도 확산이 계속되자 법률 자문을 고했지만 전 부인이나 원 게시글 자체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재유포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삭제된 게시글이라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국세청과 재무부에 관련 대책을 긴급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5월 예산안 이전 시행을 목표로 수주 내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원의 원칙으로 신속성, 정밀성, 일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광범위한 재정 투입이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보다 선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연료세 일괄 인하와 같은 보편적 조치는 배제됐으며 근로가구 중심의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Working for Families 세제 혜택을 활용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설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모든 국민의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표 IT 기업 제로의 창업자인 로 드루리 경은 2026년 올해의 뉴질랜드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드루리 경은 2006년 클라우드 해계 소프트웨어 기업 제로를 공동 창업해 글로벌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심사위원단은 그가 소규모 기업의 운영 방식을 혁신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창업과 지원과 국가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뉴질랜드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와 혁신 투자, 지역 사회 발전 활동에도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미디어 창업가 루시 블레이키스턴은 다양한 분야 인물들로 올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뉴질랜드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뉴질랜드 전직 경찰부청장 제본 맥스키밍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 정보 유출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키밍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경찰 내부 정보가 고의적이고 정교하게 유출돼 자신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장은 그의 업무용 기기에서 발견된 불법 자료와 관련한 보도 제한을 막기 위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스키밍은 자신이 부당한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뉴질랜드 경찰 고위층의 부적절한 대응과 조직 문화 문제를 드러낸 대형 스캔들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관련 의혹과 내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와 개혁을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장은 사건의 책임과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홀리 축제 공연을 위해 입국한 인도인 공연자 일부가 비자 만료 후 행방에 모여내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문화 대표단 형태로 입국했으며 일부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총영 사관은 이들이 사원이나 외교 공관 등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이 중개업자 등에 의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이민 당국은 현재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을 추적 중이며 사건은 비자 심사 과정과 행사 주최 측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이민 제도의 관리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향후 관련 절차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와 중동에너지시설 공격 우려 속에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19일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국제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로 상승했으며 장중한 때 $119를 넘어서며 최근 들어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반면 WTI 미국 기준 원유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해 배럴당 $96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소식과 함께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유가 상승을 일부 억제했습니다. 미 정부는 필요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주변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의 가스전 정유시설을 공격하며 충돌을 이어갔고 사우디와 쿠웨이트 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황과 관련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란 내 모든 지역이 타격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이란의 핵심 섬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수십 곳을 정밀 타격했으며 에너지 생산 시설 자체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지금까지 7천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력 역시 상당 부분 파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미국도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같이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군사 능력과 핵 개발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아니라며 현재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유지한 데 이어 잉글랜드 은행도 19일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지표에 따르면 연말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확률은 약 7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소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향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도 출렁이며 미국 국채 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R&D에 총 110조 원 이상을 집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90조 4천억 원보다 2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삼성전자의 연간 투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일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삼성전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증하고 있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인 평택 캠퍼스 내에 P4 4개 공장의 공기 공사기간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P5 다섯 공장 구축을 위한 핵심 설비 공사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 클러스터에서도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올해 연말 가동 개시를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 업계 내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초격차 유지한다는 목표로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HBM4 6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했습니다. 이어 AMD로부터 HBM4 우선 공급업체로도 지정되는 등 HBM 이상 내 존재감을 키우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AI 선도 기업으로 도약 및 신성장 포트폴리오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 로봇, 매드테크, 전장, 냉난방 공조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73원 8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2원 5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65원 8전, 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엘치만,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창, 제인필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지하 게시판입니다. 무료 영화 상영 올드보이 안내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2003년작, 2004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올드보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본 영화는 강렬한 액션 장면, 욕설 노출 및 성인용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그레이린 라이브러리 474 그레이트 노스로드 그레이린에서 있으며 예약은 이벤트 finda.co.nz에서 하시면 됩니다. 무료 파시피카데이 와이헤케 안내입니다. 파시피카데이는 와이헤케섬과 하올라키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태평양 문화를 기념하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문화축제입니다. 행사에는 전통 문화 공연, 사모아 통가, 쿡제도, 피지, 마오리족의 라이브 음악, 태평양 음식 가판대 및 바비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서프데일 홀 6 해밀턴 로드에서 있습니다. 마커 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미술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해변 요가 안내입니다. 바닷가에서 60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요가 수업에 참여하십시오.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3월 21일,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스탠모 베이 비치 이스트사이드에서 있습니다. 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